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시작 첫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 주최로 초청된 주한 미 대사가 참석했던 김기종으로부터 과도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방금 한국 경찰 당국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미 보도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 5일이었죠. 5일 종로 경찰서 서장의 그 발표 내용을 들으셨지만 그 광화문 한복판입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의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퍼트 대사가 그 강연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조찬을 겸한 행사에서 조찬 모임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대사가 참석하고 불과 5분여 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사는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요. 네. 바로 막 아침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강연 참석자가 리퍼트 대사가 있는 자리로 와서는 뒤에서 잡아 끌면서 리퍼트 대사를 쓰러뜨렸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소지하고 있었던 과도, 경찰 발표에 따르면 길이가 25cm가 되는 그런 과도였습니다. 과일을 깎는 그런 칼인데요.
상당히 큰 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진 리퍼트 대사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상당히 깊게 상처가 났고 또 길게 상처가 났는데요. 그 깊이로는 3cm 그리고 11cm 길이로 오른쪽 광대뼈 밑에서부터 턱 주위까지 그렇게 그 자상을 심하게 입혔고요. 네.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리퍼트 대사가 피를 얼굴에서 철철 흘리고 네. 또 그 옷 넥타이를 비롯한 옷에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그 차에 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열렸던 이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은 바로 길 건너편에 미국 대사관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 건너편에 네. 그 건물 마주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민족화해협력 번국민협의회가 개최하는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네. 이 리퍼트 대사의 그 칼을 휘두른 범인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범인 이름이 그 김기종이라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라는 그런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그 대사에 대해서 그 테러를 가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10년 7월 그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서 그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민족화합운동연합이라는 단체 일원으로 나무 심기 목적으로 8차례 북한의 그 개성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는 경찰에서 그 남북화의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한국의 수사당국은 이 김기종의 이번 범행과 북한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물론 조사를 해보겠죠.
예, 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수사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은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과거에 1999년부터 시작해서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더 주목 될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 한미관계 현안들과 관련해서 주장해온 내용들이 상당히 그 북한 측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을 저지르면서도 이 김기종 씨는 그 주한 그 미군과 그리고 또 한국군이 그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를 했고요. 또 남북통일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과거의 주장들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펴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북한과의 연계 여부가 있는지 수사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고요. 관련해서 이 집과 이 사람의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퍼트 대사 서울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대사가 어떤 인물인지도 좀 살펴보죠.
네, 마크 리포트 대사는 지난해 10월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수시로 통화하는 그 아시아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주한미국 대사 22명 가운데 최연소인데요. 그 27살 때부터 그 상원 외교소위원회에서 일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상원 의원이던 2005년 그 외교정책 보좌관으로 시작해 오바마 대통령과 줄곧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뒤로 38에 불과한 리포트를 국방부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복귀시켰고요. 그 헤이글 국방장관은 그에게 그 비서실장을 맡길 정도로 그 정확한 그 정보 분석 또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춘 그 어쨌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과거 또 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기도 하고요. 그 상당히 막강한 유명한 그 특전 부대죠. 네이비 실 그 장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근무하다가 또 아프가니스탄 전에 그 참전을 했고요. 그동안 그 서울에 근무하면서 그 트위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한국민들과 다가가는 그런 그 행보를 보여서 큰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네. 이 한국의 청와대는 리퍼트 대사 피습은 미한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이번 사건은 주한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및 경계태세 강화 등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금 들으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발표 내용은 박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을 전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이 이번 공격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소개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요. 현재 박 대통령은 중동 지역을 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지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미국 대사가 테러 공격을 당한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범행의 목적 그리고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도 참 관심거리인데 우선 이 백악관과 국무부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국무부의 그 머리아프 국무부 대변인이 그 성명을 냈는데요. 미한 동맹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은 몰상식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요. 미국은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직후 그 리포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또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때와는 달리 상당히 빨리 그 반응을 보였는데
북한의 예. 반응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상당히 빨리 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특히나 주목할 것은 이번 그 테러 공격 사건의 범인이죠. 김기종 씨를 두둔하는 그런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일제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은 정의의 칼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쟁과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고 민심을 반영한 것이자 항거의 표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 저희가 전문가들 견해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 들었는데요. 대체로 이번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당국의 그 입장 표명이 그렇지 않아도 이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식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그런 마당에
네.
이런 식의 그 테러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에 대해서요. 이런 식의 그 언행, 그 발표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원기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네. 북한의 그 이 같은 논평, 반응에 대해서 한국통일부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통일부는 외교 사절에 대한 테러 공격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 날조하는 것이다. 그런 그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그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테러에 대해서 그동안 그 테러 협약에 가입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외교 사절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테러를 그 규탄을 하는 것이 그 정당한 얘기인데 그걸 안 하고 그 테러를 일종의 두둔하는 듯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그 비난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표명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없지도 않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요. 이 대사에 대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그 테러 공격 사건을 대해서 몰상식한 폭력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주한 미국 대사관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그 고립된 사건 그러니까 어느 단독 범인의 네. 그런 일탈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몰상식한 폭력 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공식적인 논평입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미국 언론들 이번 사건을 아주 신속하게 또 대대적으로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충격적이다 뭐 그런 보도를 하면서도 한국이 항상 안심할 수만은 없는 곳이다 이제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틀림없이 그런 시각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 그 대사 공격, 테러 공격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이나 일반 언론들의 시각은 이것을 말하자면 한국 내의 그 기저에 일부 있는 반미 감정 이것으로 보진 않고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특정 단체나 세력과는 무관하게 한 명의 극단주의자가 그 벌인 공격 사건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거고 심지어 그 감정 조절에 문제 있는 한 개인의 일탈 행위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영기 기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저도 뭐 그런 그 평가에 그 동일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범인인 그 김 씨가 그 경찰 당국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잠깐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인은 지난 그 2006 저 중반에 그 북한을 한 8차례 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북한을 갔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나는 북한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아도 상당히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번 공격은 그 개인 무슨 반미강전 뭐 외교사안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 조셉 디트란이죠. 그 전 그 미국 국가정보국 그 국가 비확산 센터 소장도 부유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 공격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거에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한 개인의 소행일 뿐 외교적 문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리포트 대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그런데 상당히 의연하게 대처했다. 이제 그런 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또 그 한국민들이 리포트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와 네. 지지의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 대사도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리포트 대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그 한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좋아졌고 또 사실 리포트 대사는 그동안 한국민들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도 쉽게 하고 또 한국에 대한 사랑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면서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그 한국 네티즌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리포트 대사의 아들 이름이 한국면으로 한국 이름으로는 세준인데요. 세준이 아빠 힘내세요라는 네. 그런 그 글까지
참 정감
올리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그 표현하고 있고요. 이번 일로 오히려 한미 간의 관계에 그 훼손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밀착하고 가까워지지 않겠냐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리포트 대사의 아버지 인터뷰가 잠깐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이 참 안전한 곳인 줄 알았는데 참 이런 일을 당해서 참 충격적이고 아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참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방송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중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훈련 기간과 훈련의 성격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두 가지 훈련이죠. 그 키 리졸브 훈련이 하나 있고 또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이 키 리졸브 훈련은 지휘소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가상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네.
오는 13일까지 그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제 병력이 투입돼서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독수리 훈련인데요. 역시 2일 날 시작됐고 4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독수리 훈련에는 미군은 한 3천여 명 병력만 참가를 하지만 한국군 병력이 20만여 명이 참가해서 네. 그 전쟁 그 상황을 상정해서 방어적 형태의 그런 군사 연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 키리졸브 훈련 첫날 2일이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이번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2일날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새벽 6시 32분부터 10분간 남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490km에 달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군 당국은 이 미한 그 합동 군사훈련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네,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미국 국무부도 이번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 한국의 국방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이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사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한테도 참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일본과 중국 입장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그 동해상,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그 미사일을 발사한 탓인지 일본이 상당히 강력하게 그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일 평양선언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그리고 6자회담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가 장관은 중국의 그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이번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 아닙니까? 지난
네.
2일날.
그런데 네.
이 한국군 당국이 파악한 걸로는 이 중거리 미사일이죠.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양북도의 그 노동미사일 그 기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탐지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국 국방당국이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Tens of thousands of people live as virtual slaves in 2015.
네,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입니다. 아, 존 케리 국무장관이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 아,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아, 자,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인권 이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지금 케리 국무장관의 말대로 이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 유엔 인권 이사회가 우선 그 어떤 자리인지 또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 좀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죠.
예, 그 말씀하신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이 그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회원국들과 함께 다루는 최고의 말하자면 그 대화 기구입니다.
네.
매년 그 네 차례씩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에 올 들어서 처음으로 첫 정례 회의가 열린 건데요. 미국은 사실 그동안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첫날 그 시작한 첫날 인권 문제 연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든 그리고 정치적 반대의 자유든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했고요. 특히 김정은 정권이 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숙청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이 더 이상 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고 또 용납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엔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취한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국제사회가 협의를 하면서 이행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가 또 눈길 끈 것, 이 북한이 이제 대표를 보냈는데 여기서 북한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알아보죠.
네, 북한에서는 이번 그 유엔 인권이사회 최초로 그 리수용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외무상이 이런 회의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리수용 외무상은 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류시용 외무상은 최근에 그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되었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은 더욱 여지없이 입증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며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남북이 이제 격돌을 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수영 외무상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한국에서는 조태일 외교 차관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순서상으로는 북한 측이 장관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리수영 외무상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국 대표가 조태열 차관이죠. 외교부에 네. 그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 조태열 차관은 이 리수용 외무상의 그 주장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리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알고 바로 그 때문에 국제사회, 유엔이 매년 해를 거듭해가면서 북한의 인권결의안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비밀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이 리수용 외무상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이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까지 계속이 된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기조연설 내용은 뭐 지금 들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는 27일까지 그 유엔 인권인사회가 4주간 계속되는데요.
네.
그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내용입니다. 또 북한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그 인권 문제, 국제적인 인권 문제들 다루고요. 회의에서는 특히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제네바는 국제기구도 많고 또 국제회의도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지난 3일에 제네바에서는 또 유엔 군축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는 역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초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흥미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수영 외무상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지금 보면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처음으로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 참석해서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폈고요.
네.
군축회의도 또 말씀하신 대로 처음 참석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자신들의 그 정당성 논리를 폈습니다.
네.
그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오래된 북한의 주장이죠. 이것을 다시 펴면서 이 특히나 이 미국의 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핵 억제력을 더욱 가중할 수밖에 없다,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자기들도 이 북한도 미국을 겨냥해서 선제 타격을 가할 힘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특히나 또 그 선제 타격 위협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시작된 그 한미 그 군사 연습에 대해서는 이 도발적 성격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인권이사회에서는 남북이 이 대립을 했고요. 이제 이수영 외무상이 이 군축회의에서는 미국에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 국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국무부실 대변인 관계자가 그 이수용 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부의회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국무부 그 관계자는 리수용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국제 의무를 지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이수용 그 외무상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자, 이번 군축회의에도 역시 한국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라 이런 그 촉구를 했는데 누가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그리고 이 전략적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지 좀 살펴보죠.
예, 그렇죠.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그리고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네.
이 북한이 핵 문제가 바로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핵심적인 이유다.
네.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한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말하자면 지금의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점점 더 고립이 심화될 뿐이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그렇게 편입이 돼서 또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고 또 국제기구에 가입도 가능해지고 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 북한으로서는 절실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측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바로 이 부분을 더욱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네. 자, 유엔 군축회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또 한 가지 흥미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볼라 조치를 해제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이 북한이 에볼라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에볼라 방역 조치를 확실하게 해제를 했다고 발표를 한 건가요?
네, 뭐 100% 해제한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조금 그 수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 홍순광 그 국가 비상 방역 위원회 겸 그 국가위생검열원 부위원장이 그 3일 그 평양에 있는 미국의 그 APTN 방송과 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해 상황에 맞게 그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감염 에볼라가 반영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 입국자에 한해서 그 격리를 하고 또 의학적 감시를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그 해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을 이제 관광하려는 외국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국제 행사 예를 들면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이 이제 열릴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이것 자체가 이제 에볼라 조치를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이죠.
네.
일부 국가들에서 오는 그런 입국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관광한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말하자면 에볼라에 따른 금지 조치는 해제된 겁니다.
네,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상당히 엄격한 에볼라 방역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제를 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중국 관영 그 신화통신이 이번 조치의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감염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고 또 북한이 그 이런 같은 엄격한 방역 조치로 경제와 대외 교류에 엄격한 타격을 주는 입국자 격리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동안에 엄격한 그 조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에볼라 관련 조치가 딱히 에볼라 때문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그 관측들도 없지 않았는데요. 이 한국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 북한이 특히 이 방역 조치나 이 의료 체제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에볼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좀 그 조치를 그 강하게 취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고요. 특히나 이 에볼라가 발생하는 것을 이 정권 차원에서의 위험 요소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렇게 강하게 철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